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차량 폭탄 테러로 60여 명이 사망한 이라크에서 또다시 테러 사건이 발생해 30여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AP통신은 현지 경찰 관리의 말을 인용해 11일 오후 두 건의 차량 폭탄 테러로 최소 30명이 죽고 8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건의 테러 사건 모두 바그다드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한 건은 바그다드 북서쪽 지역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 중 5명은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지역의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6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일어난 3건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만 현재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한편 정상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선언한 핵 보유국으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G7 국가들과 분명히 하고 국가 간 공조를 통해 대북 포위망 강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의 착실한 이행을 G7 국가들과 거듭 확인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북한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지난 8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실험장에서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 5일 중앙통제소 인근에서 발견된 차량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쪽과 남쪽 갱도에서는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장비를 비롯해 적은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서쪽 갱도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8로스는 이러한 제한된 활동을 통해서도 북한이 추가 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고 밝혀 여전히 5차 핵실험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근접 항해를 실시하자 중국이 전투기 출격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0일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렌소호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12해리 이내로 근접 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벌이는 이른바 항해의 자유작전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과도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활동이 방어 목적의 시설이 들어선 섬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들이 11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협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하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앞서 파리에서 개최됐던 회담은 불만족스러웠다며 베를린 회담에서는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또 지난해 벨라루스에서 합의된 이른바 민스크 휴정협정이 사문화될 경우 갈등은 다시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2일 개최되는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는 발전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의 목표는 부정부패 척결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onus is on North Korea as it has long been to take meaningful action to verifiable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중국 민간업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에서 준공 열흘 만에 물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성사진에 부실공사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북한 중부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북부 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서 평안 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5m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건데요.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대회 보고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김정은 제1위원장.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며 대화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he onus is on North Korea as it has long been to take meaningful action to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도발적 수사나 활동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토록 하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해왔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핵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On the peace treaty, our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So we will not accept the DPRK as a nuclear state.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전날 VOA에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발전 계획을 긍정적 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중국 민간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관련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당국의 소극적인 단속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부품 수입을 경고했습니다.
Another very important issue and we track it very closely is North Korea's procurement of goods for its nuclear program abroad.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을 해외에서 계속 수입해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알루미늄 튜브와 진공 펌프, 밸브, 육불화 우라늄 실린더 등 원심 분리기 가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과 진공 장비, 제조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체 제조할 수 있는 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 등도 경비 절감을 위해서 타이완산 지멘스 등을 들여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가스 원심 분리기 제조와 가동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모두 자체 생산할 수는 없다며 민감한 제품과 기술은 반드시 해외에서 조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당국이 이를 위해서 중국과 홍콩 내 민간 업체와 중개인들을 활용해 이런 부품들을 우회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th Iran and North Korea have gotten Chinese private companies to buy posing as users of that equipment in China.
중개업체들이 북한을 대신해 중국 내부와 서방 세계, 일본 제품들을 구입한 뒤 이를 북측 기관에 인도해 북중 국경 지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브레이트 소장은 북한이 제품들을 트럭에 싣고 북중 국경을 너무 쉽게 통과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대로 검색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자국산 제품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 정부에 중국 민간 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협력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계속 비협조적이라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영변 핵시설의 낡은 원자로 보수와 시설 개조, 복구, 증축에 이런 부품들이 사용됐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여러 교체 장비들과 수조, 이산화탄소 냉각재, 심지어 마그네슘 파우더는 영국산 업체만 생산하지만 모두 중국을 통해 버젓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영변 핵시설 내 여러 곳에서 개보수와 건설 활동이 있었던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특히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핵연료봉 제작시설 내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두 배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결국 이런 지속적인 핵심 부품의 해외 조달이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would hop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sanction some Chinese companies and send a signal. I hope there'll be further prosecutions.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연관된 중국 업체들의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 업체들과 관련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핵정책과 관련해 핵무기의 질과 양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경 움직임을 차단하고 북한의 투명한 핵능력 파악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런 만큼 이 경색된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5차 핵실험 등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일부터 이틀간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당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이번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를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묶박은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남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라며 현재의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북한은 지금 비정상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당 대외 토론 과정을 보면 핵뇌성과 서울 타격 등 직접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얘기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제1위원장의 남북 군사회담 언급은 대남 제의가 아니라 선전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총화 보거나 토론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그 위협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핵무기 포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 제의라든지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당 대회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협박조로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요소요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체제 통일이나 이런 걸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뭐 통일대전으로 뭉개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같이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대남 강경 분위기가 당 인사에서도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의 대남 협상기구인 통일전선부의 원동현과 맹경일 부부장이 모두 이번 당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통전부의 인사가 퇴조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당분간 남북 간에는 대립과 대결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재일 위원장이 핵무력 증강 의지를 거듭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증강 노선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당대에서 분명히 했고 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면서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 준공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었죠. 그런데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준공 열흘 만에 곳곳에서 물이 새는 게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났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는 말이겠죠.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70일 전투의 성과로 제시한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에서 준공 10일 만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의 관계당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 양강도에 있는 백두산 3호 발전소 위성사진을 보면 댐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 물이 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촬영된 백두산 3호 발전소의 위성사진에는 댐에 갇힌 물을 빼내는 물길인 여수로로 긴급히 방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은 다음 청년절 이전까지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끝낼 것을 명령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 분야의 성과를 독려하는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따라 이 발전소는 예정된 공기를 두 달 앞당긴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선 청년들이 당이 맡긴 백두산 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해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 자강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건설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최고 수위인 김 제1위원장이 발전소 건설 성과를 과시한 직후 촬영된 위성사진에 부실공사의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한국의 정보당국과 북한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속도전을 강조하며 무리하게 백두산 3호 발전소 건설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7차 당대회 이전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영하 4도 이하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야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강행했습니다. 또 방한복과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인명사고까지 일어나는 등 부실 징후가 예견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친 백두산 1호와 2호 발전소에서도 누수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북한이 내세우는 치적 작업이 부실공사로 계속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 훼손에 따른 발전소 건설 책임자 문책 등 북한 지도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노동당 대회를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하죠.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경색된 양국 관계가 나아질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표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이 1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의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열렬한 축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중조 전통적 우위는 이전 세대 지도자들이 친히 만들고 정신을 길러온 것으로서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조 관계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중조 친선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조선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축전 발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양호하게 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축전 내용에는 북한 관영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김정은 동지라는 호칭이 생략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 중조 양당이라는 표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이번 축전을 통해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되고 현대적 장비가 계속해서 배치될 텐데 따라서 대단히 불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북한을 떼버릴 수도 없고
강 전 장관은 중국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비핵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병행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가 담긴 것인데 북한은 이제 우리는 비핵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일관되게 견제하는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들이 이를 위해 시대 조류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고 날조했다는 혐의로 영국 취재진을 추방했는데요.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당대회 결과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캐나다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0일 BOA에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이 평양에서 쫓겨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야말로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의 초석이자 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9일 방북 취재 중이던 BBC 기자가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해서 모략 보도를 했다며 취재진 3명을 취조한 뒤 추방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세계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핵실험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차례로 한 것은 핵 프로그램과 운반수단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들에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705를 비롯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다른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는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자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돌보도록 하는 국제적 압박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 역시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VOA에 북한의 당대회 결과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의 행동과 관계없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당대회가 그런 동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프랑스와 함께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외교 관계는 물론 현재 북한과 어떤 종류의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발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자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온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섣부른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이미 합의한 조건 아래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언론들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 어떤 평가와 반응을 내놨을까요? 미국의 유력 신문이죠.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손에 망치와 낫을 들고 있는 만평을 싣기도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김정우 기자가 외신의 반응을 모았습니다.
국제 언론은 9일 막을 내린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에 대해 다양한 보도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유력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당대회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최고 지위를 부여하는 대관식이었다고 평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최고 직함 가운데 하나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국 내 몇몇 북한 전문가의 평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이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고해진 자신의 권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추측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핵 능력이 향상됐다는 사실과 핵과 관련해 강경한 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눈길을 끄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 만평은 오른손에는 망치 그리고 왼손에는 낫을 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밑에서 사람들이 끄는 발판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전진하라고 독려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뉴스 전문 방송인 CNN 방송은 대회 마지막 날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일을 소개했습니다.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1시간 반에 걸쳐 보안 검색을 받았지만 정작 안에서 취재하는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리플리 기자는 그러면서 북한에 좋지 않은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많은 기자가 마지막 날 행사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로이터통신이나 가디언 같은 유럽 언론들은 당 대회가 끝난 뒤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주로 전했습니다. 또 교도통신이나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아사히 신문 같은 일본 언론들은 당대회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중앙일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목소리와 연설 모습을 분석한 기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의 목소리 나이가 50대에 달하고 그의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대북 업무를 했던 서훈 전 차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소영웅주의적 심리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장성택과 같은 2인자는 다시 나타나기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요. 서훈 전 차장은 과거 2000년과 2007년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협상의 주역이기도 하죠. 이 한국의 대북 전문가인 서 전 차장, 이 김정은 체제를 과연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예, 서훈 전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서훈입니다.
예,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영도체계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선 그 노동당 정점에 새로운 당위원장 직위를 신설해서 김정은이 그 북한의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라는 제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아시다시피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 주석으로 그리고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를 했죠. 그래서 김정은한테도 최고의 직위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21세기의 태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 우상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십니까?
그 사실 이 표현은 이미 김정일 시대에도 사용을 했던 표현이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김일성도 뭐 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햇님이라고까지 요즘 표현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죠.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나이도 젊고 또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권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에 대한 절대화 우상화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서훈 전 차장님께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접촉한 한국 당국자 중 하나로 꼽히시는데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현재까지 김정은 5년 통치에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공포 정치, 뭐 빈번한 숙청, 잔인한 처형 이렇게 좀 특징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짧은 권력 승계 기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하게 장악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유일 영도 체계의 불안 요소를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사안이라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공개적이고 과격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드러났듯이 조급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자기의 과시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소영웅주의 심리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네네. 제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실제 김정일하고는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뭐 강압 통치인 건 맞죠.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랜 기간에 뭐 승계 과정도 있었고 또 통치 기간도 있었고 제가 여러 번 접촉을 하다 보면 이제 아 대단히 노련한 통치술을 보이고 있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일을 뭐 마피아 보스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충성하면 배신하지 않는 한은 쉽게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원칙이 있었다면
네네.
김정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장성태핵도 처형했고 다시 말해서 로얄 패밀리까지도 처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선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네네.
또 하나 비교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 대단히 지나칠 정도로 작은 사안까지도 챙기고 또 직접 모습을 뭐 드러내고 보도도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뭐 일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뭐 지도력을 과시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김정일하고는 스타일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핵 문제가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네.
김정일 같으면은 사실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정책적인 모호성을 대단히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네.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당 규약이다 헌법 뭐 다 거기다 명문화해서 법제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시하는 성격도 있고 단정적인 성격도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할 경우에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북한 간부들이 진정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알다시피 절대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권층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득권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불만이 있더라도 김정은 체제와 공동운명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 내심은 어떻든지 간에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2인자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2인자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죠.
네.
2인자라는 게 뭐 절대 권력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그만한 권위와 재량권이 밑에 주어지지도 않죠. 북한 사회 속에서는.
네네.
장의 경우가 이제 2인자라고 제가 많이 불렸는데 아마 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다시 나타나기는 상당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장 같은 경우는 뭐 로얄 패밀리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정, 군, 할 것 없이 뭐 모든 범위에 걸쳐서 대단한 이제 권력을 뭐 나름대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과도기적 상황에서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고요. 또 지난 몇 년간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10여 명의 식당 종업원이 탈북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해외에 있는 그들이 탈북했다고 해서 그거를 체제 균열 조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뭐 대단히 무리이고 뭐 우리 기대라고 하겠죠.
네.
또 최근에 그 고위급 탈북자가 탈북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뭐 특별히 고위급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뭐 2000년 중반에 비해서 탈북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에서 3대째 세습인데요.
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권 유지의 가장 큰 도전은 외부에서 올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올까요? 쿠데타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미국의 정무차관이었던 랜디 셔먼이 이제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네.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 상황에서 군부가 집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내부에서 내부의 그런 도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게 밖에서 쿠데타 얘기가 자꾸 나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에 대한 외부의 도전, 늘 그 사람들이 가장 뭐 우려하고 있는 레짐 체인지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북한 체제가 뭐 이미 수십 년 동안 조금이라도 정권에 또 권력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 있다면 철저한 감시 통제 속에서 싹 자체가 아예 자라나지 못하게 잘라내버렸죠.
네.
체제 생존이 뭐 그들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고 또 외부하고 연계된 대안 세력이 북한에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쿠데타 설 같은 거는 내부의 가능성보다는 그들 내부적으로 자기 체제를 더 경직시키는 그런
네.
측면도 있다는 걸 제가 무시하기는 어렵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북한 붕괴론 얘기가 이제 자주 언급되고 있죠.
네.
네. 사실 90년대 이후에 북한 붕괴론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이 붕괴되진 않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냐 하는 걸 이제 반증해 주는 건데요.
네.
김정은 정권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도 그렇습니다만 이 강하게 도발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도발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의 배경에는 자기 체제 내부의 내구성,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에서부터 비롯됐다.
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장기 독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요즘 열심히 활동하는 거. 네. 그 젊어서 그렇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김일성 가족에는 이제 가족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기본적으로 비만이 있고 이제 혈관 계통의 문제가 있고 다른 성인병들은 조금씩 다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김정은이 나름대로 이 철저한 의료진의 관리하에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뭐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뭐 옆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네.
지난 5년간의 어떤 김정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성공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서훈 전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까지 서훈 전 국정원 북한 담당 차장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조은정 기자가 수고해 줬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뉴질랜드 국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면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접근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한인 출신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국회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Is there any objection to that course of action being followed? There is none.
데이빗 카터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한인 멜리사 리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이 반대 없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국회는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한인 멜리사 리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지적했듯이 북한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ch has detailed in the 2014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involved systematic abuse.
멜리사 리 의원은 뉴질랜드 집권 여당인 국민당 소속으로 지난 2008년 한인으로는 처음 뉴질랜드 정계에 진출한 이후 내리 세 번 당선된 3선 의원입니다. 한편 멜리사 리 의원과 한국 정부 조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초청으로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탈북자 이현서 씨가 이날 뉴질랜드 국회 방청석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현서 씨는 또한 이날 뉴질랜드 국회의사당에서 뉴질랜드 국회의원과 참전용사, 각국 외교사절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 탈춤은 한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분단 이후 그 성격이 각각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남북 전국의 탈춤에 쓰인 전통 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지금은 탈을 쓰지 않고 계시잖아요.
네.
탈을 머리에 입고 있는 과정이고요.
종로구에 있는 전통 문화 공간 무계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국의 미, 한국의 탈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탈춤은 연희자들이 각 등장인물이나 동물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고 나와 연기하는 전통 연극인데요. 황해도의 봉산 탈춤과 강령 탈춤, 은율 탈춤, 그리고 함경도의 북청 사자놀음을 비롯해 서울 경기의 양주 별산대놀이, 송파 산대놀이까지 14종의 탈놀이가 한국의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계원에서는 이번 전시로 한국 탈춤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전통 탈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무계원의 김남순 씨입니다.
기획 전시 전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탈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는 10시부터 5시까지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시에서는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한 특강과 봉산탈 만들기 체험, 봉산탈과 봉산탈춤 의상 입어보기 체험 등 봉산 탈춤 관련 부대 행사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봉산 탈춤은 북한의 황해도 봉산 지방에 전승돼 오던 가면극으로 가장 잘 알려진 탈춤인데요. 다른 탈춤에 비해 춤사위가 활발하고 경쾌한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봉산탈춤보존회의 장용일 회장입니다.
산중에 무력이라여 철가는 줄 몰랐더니 꽃피어 춘절이요 입도다 하절이라 오동낙엽의 추절이요 저 건너 창송록죽의 백설이 벌시 날리니 이안이 동절이냐 나도 본시 팔도강산 한량으로 산간에 묻혔더니 풍류소리 반겨듣고 염불의 뜻이 없어 이러한 좋은 풍류정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놀고 가리도 낙양농천이화.
예, 저희들은 뭐 해마다 과거에 우리 그 항해도 봉산에서 했던 그대로 한바탕을 첨부하는 겁니다. 많이 이제 우리 남쪽으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전수를 하시고 전승을 해주셔가지고 오늘날 저희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어떤 계승을 잘 하려고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분단 후 남북한은 민속춤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전승된 전통춤 중에서 궁중춤을 제외한 민간에서 전승된 모든 춤을 민속춤으로 보는데요. 북한은 전통춤을 봉건시대 계급사회의 퇴폐적인 양반 문화의 산물로 보고 배척해 끝내 소멸된 춤들이 많습니다. 봉산탈춤의 경우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전승이 중단됐다가 1988년 무렵 다시 복원됐고요. 한국에서는 분단 후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재현했던 것들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봉산탈춤 보존회의 장용일 회장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거는 아마 없어졌다고 보고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봉산탈춤이 워낙 좀 유명해지고 하더라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새롭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창작처럼 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전통 유산이 이렇게 문화 유산이 정말 잘 이어지고 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이어지던 탈춤의 전승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유 어려움이 뭐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제 이게 도움이 좀 안 돼요. 이제 생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좀 대를 이어서 전승을 잘해서 우리의 이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고유한 그 전통 문화 유산을 잘 이렇게 지켜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이제 바람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어떤 뒷받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막 옛날 우리 식으로 막 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봉산탈춤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탈목중춤, 제3과장 사당춤, 제4과장 노장춤, 제5과장 사자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영감 할미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사자춤 과장은 1913-14년부터 비로소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봉산탈춤의 과장별 춤사위는 닭종이 공예로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이수자 장준석 씨의 봉산탈춤 과장별 닭종이 공예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계원의 김남순 씨입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여기 길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길놀이를 시작을 하잖아요. 탈은 쓰지 않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인 상태에서 길놀이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이제 음악과 함께 길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지금 일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사자춤 있죠. 사자춤이 저희 이제 봉산탈춤의 제5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출연해서 같이 놀이마당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언쟁이라고 해서 양반들을 표현하기 우스꽝스럽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양반들을 이렇게 놀림감으로 많이 썼잖아요. 이제 이렇게 탈을 쓰면서 그래서
지역별로 탈의 모양과 색깔, 재료들이 다 다른데요. 축제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다양한 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탈춤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특히 봉산탈춤은 지금 과장별로 닭종이 인형 공예로 전시를 해두셨다 그래서 저는 탈춤을 본 적은 없지만 좀 새롭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무계원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때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는 맑다가 밤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서 평안 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평안남도는 오전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평안북도 역시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요. 역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6도, 양덕은 아침기온 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 신유주 아침기온 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수풍은 아침기온 10도, 낮기온은 23도입니다. 강계지역은 아침기온이 1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입니다. 황해도, 이곳에는 비 예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은 오전 13도, 오후 22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5도, 심포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해산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원산은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그리고 평강, 청진, 웅기 이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있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후에 역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5월 12일 목요일 아침 전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 함지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차량 폭탄 테러로 60여 명이 사망한 이라크에서 또다시 테러 사건이 발생해 30여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AP통신은 현지 경찰 관리의 말을 인용해 11일 오후 두 건의 차량 폭탄 테러로 최소 30명이 죽고 8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건의 테러 사건 모두 바그다드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한 건은 바그다드 북서쪽 지역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 중 5명은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지역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6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일어난 3건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만 현재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개발 저지를 위해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한편 정상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선언한 핵 보유국으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G7 국가들과 분명히 하고 국가 간 공조를 통해 대북 포위망 강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의 착실한 이행을 G7 국가들과 거듭 확인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지난 8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실험장에서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5일 중앙통제소 인근에서 발견된 차량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쪽과 남쪽 갱도에서는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장비를 비롯해 적은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서쪽 갱도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8로스는 이러한 제한된 활동을 통해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고 밝혀 여전히 5차 핵실험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근접 항해를 실시하자 중국이 전투기 출격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0일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렌소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12해리 이내로 근접 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군의 이 같은 활동이 방어 목적의 시설이 들어선 섬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들이 11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평화협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하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앞서 파리에서 개최됐던 회담은 불만족스러웠다며 베를린 회담에서는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2일 개최되는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는 발전의 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부패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정상들도 참여합니다. 터키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대원 3천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1일 행한 연설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처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ISIL을 폄하하는 다에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터키가 ISIL을 지원해왔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와의 국경 일대에서 행해지는 로켓포 공격을 막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